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아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들 여섯 번째 시간이고 주제는 일상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이성희 정원사님의 책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IT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40대에 정원사로 전향하셔서 대학을 입학하시고 뉴욕의 식물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 책의 한 대목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잊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잊기가 수백만 분의 일의 확률로 살아가는 굉장히 매우 비효율적인 재생산 구조를 가진 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또 토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기반을 놓는다고 합니다. 황량한 바위산이 숲이 되는 것은 이렇게 잊기에 보이지 않는 수고에서 시작된다라고 작가님 말씀하십니다. 그 미세한 잊기의 포자 하나에서 울창한 숲의 시작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원사로 일하시면서 이런 그 하나하나의 묵상이 나타나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 매일 흙을 만진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잊기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읽어낸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저 이 책 보면서 정원사님은 매일 사람 별로 안 만나고 나무랑 꽃 잊기 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알람 소리에 쫓기듯 일어나서 또 아이들 드랍하고 고속도로에서 서다 가다 하고 또 회사에서는 미팅과 이메일에 치이고 또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게 우리의 하루는 아닌지. 또 어떤 분의 일상은 매우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자리, 같은 일.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끼어들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의 일상은 많이 바쁠 것 같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의 일상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이 단조로움, 바쁨, 슬픔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최근 한 1, 2년은 이 슬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솔직히 이야기 나누자면 제 상황이 좀 힘들었던 지난 2, 3주간이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가지고 한 2주 전에 레이오프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엔지니어의 한 거의 50% 정도가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오프가 있기 한 2주 전부터 저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누가 해고되어야 되는지 결정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굉장히 회사의 방향을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런 그 디스커션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는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또 누가 해고될지가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그 매일매일 엔지니어들이 모이는 미팅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대학 때부터 우리 회사에서 인턴을 하다가 첫 직장으로 우리 회사를 선택했던 그 동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집을 사려고 하고 하는데 대출받고 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LA 쪽에 살고 있는데 베이에 살고 있는 노부모님을 돌보려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3명인데 베이에서 집을 구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모두가 레이오프 대상자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동료의 얼굴들 보면서 전 속으로 마음이 무너졌었는데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도 하고 또 레이오프 발표 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이는 그 엔지니어링 줌 미팅에서 저도 아무도 모르게 이 동료들 얼굴을 스크린 캡처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제가 일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로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한 주 미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돼가지고 이 의미가 뭘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2주 전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인정받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당신만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인간을 통해서도 드러내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즉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 일터, 가정, 이웃,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가 이 세상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워두고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그리고 이 순간에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채우심이 드러난 통로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겨진 이 자리, 일터, 관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세상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정원사님의 책을 보면은 각 지역에서 특별히 거기에서만 있는 특별한 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고유한 식물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놓은 시그니처, 하나님의 시그니처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심어놓은 시그니처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일상이 아무리 반복되고 소소하더라도 어떤 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또 슬프더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예배가 바로 일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상이 예배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너무 좀 짜내는 거 아니에요? 혹은 일종의 정신승리 아닌가요? 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나 이해가는 두 주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그 2주간 이야기를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 레이프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슬펐지만 동시에 뭉클했습니다. 해고가 발표되는 날 아침에 이제 그때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해고되는 대상자들이 미팅이 이제 CEO가 미팅을 초대하고 그 미팅이 있은 후에 전체 오렌지 미팅이 있었는데 그 오렌지 미팅에서 CEO가 눈이 벌겋게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해고되는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미팅을 했는데 한 분 한 분 고마움과 한 분 한 분에게 당연히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동안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우리도 상황이 힘들지만 이해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CEO도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 줌에 오렌지에 들어온 많은 사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팅이 진행된 동안 몇몇 동료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함께해 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슬픔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줌 미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보통 이런 미팅을 진행할 때 일단 해고되는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 다음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회사가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도 할 거 없이 그때 그 미팅이 점심때였는데 자 우리 오늘 하루는 일하지 말자 그리고 이 슬픔을 소화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정 연봉 이상인 사람들은 15% 급여 삭감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그 일정 이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급여 삭감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 직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가 저는 이제 만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생각보다 빠르게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CEO와 미팅을 막 끝낸 직후였는데 회사 줌 액세스가 끊기기 전에 좀 얘기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동료가 참 고맙고 레이오프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엔지니어였고 그 친구가 두 번째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초기에 제가 굉장히 막 일이 떨어져서 패닉에 몰렸을 때 저를 다독여 주었고 아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던 친구고 한 번은 월요일에 중요한 그 런치를 앞두고 있었는데 일요일 밤에 버그를 발견해가지고 둘이 자정까지 함께 코드를 고치면서 동고동락했던 동료입니다. 이 동료와 줌에서 마주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간신히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저한테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이거였는데 뭐였냐면은 어제 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레이오프 소식을 듣고 그 당일 아침에 다른 동료가 마저 끝낼 수 있게 문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해고된 날 아침에 남은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문서를 정리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것이 어떤 돈을 주고받고 일한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겪으면서 제가 본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리고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레이오프를 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깊이 감사하고 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이 레이오프가 돈 때문에 생긴 일이고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함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슬프고 아픈 순간에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아픈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면 다른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영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영성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영성을 영적 민감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입에서 말씀드린 그 정원사님처럼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친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감각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관심을 갖고 훈련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늘 하는 거 얘기하면 아 또 그거구나 하는 거 말씀, 기도, 공동체입니다. 저 여기서 기도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거두는 과정에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온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시다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후에 이세벨의 한마디에 위협을 받은 엘리야는 무너져 내립니다.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죽기를 구합니다. 큰 사건, 큰 승리 후에 찾아온 깊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셨고 그 힘으로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밖으로 나와서 한번 서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났지만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지진, 불 이것들은 누구라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불러내렸고 바알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바람 가운데 혹은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콜 드라마 나카 즉 고요하고 가느다란 소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은 이것을 침묵의 소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엘리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큰 사건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적 같은 응답이 있어야 하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어야지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호렙산의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건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조용한 틈새에서 반복되는 고요한 순간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의 알람 소리, 끊임없는 슬랙 메시지 알림, 줌 미팅의 연속,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음성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멈춰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란 바로 이 멈춤인 것 같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듣고 있는 소리와 생각을 잠깐 멈추고 침묵하는 것,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어디에서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멈춤들이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영적 민감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이 전부 우리의 노력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키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다시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들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16절인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거기에 위로만 받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겉옷으로 하나님께서 동굴에서 나오라고 서 있으라고 할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절망을 쏟아냅니다.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갑자기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람의 새 왕을 세우는 것,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선지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정치도, 이스라엘의 정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람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심지어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미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혼자 하시지 않고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방금까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절망하던 사람,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에 엘리야를 다시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다시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7천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 해고 이야기를 또 다시 돌아가면은 그 해고 대상이 된 또 다른 동료와 지난주에 101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에 계신 노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아이 셋을 데리고 이사하려는데 너무 파이낸셜리 힘들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분은 3개월 후에 해고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제 101 원래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너 3개월 후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 이 동료의 대답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이 동료는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힘들 때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 나누기도 했던 그런 동료입니다. 이 동료가 아침에 10편, 23편을 만났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지금 내년이면 50이 되고 그리고 이 직장에서 나가면 또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지난 3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달리지 말고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아이들과 부모님을 돌보고 그리고 또 이분이 예전부터 참여했던 그 휴먼 트래피킹 그 논프로핏 오르가니제이션인데 거기도 더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지 기다려보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많을 거고 그리고 혼자 두려우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이때 뭔가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다려보겠다라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믿음을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엘리야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위해서 공동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미한 소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영적으로 분간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일상이 어쩌면 단조롭고 때로 바쁘고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상 안에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우리 일상의 조용한 틈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춤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멈춤, 또 말씀 앞에서의 멈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멈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은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우리도 다시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위로만 받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7천명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일에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일상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7천명의 바알에 대응하는 선지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